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이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함께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봤는지 맞춰보세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로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화장실,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킹사우나 가면 있다고. 이렇게 보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로 아름답습니다. 뭐 한국 가면 그 뭐죠? 그 가끔 쓰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쫙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남자 화장실 가면, 여자 화장실은 잘 모르겠어요. 남자 화장실 가면 쭉 있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뿐이 아닙니다. 이 말과 함께 그냥 쫙 달려있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명언이죠. 그렇죠? 이 남자와 뭐 흘려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니라는 말과 쌍벽을 이루는 명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라는 말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가만히 곱씹어보면 씹어볼수록 참 너무나 생각해볼 말이다. 너무나 좋은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화장실에서만 쓰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아름다워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자리는 아름답습니다라는 말을 명언이다, 너무나 좋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곱씹어 볼 만한 게 뭐냐면 머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머물렀던 자리가 아름다웠는지 아름답지 않았는지는 머물렀던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여기 있다가 떠났으니까 나는 여기가 지금 내가 있었던 자리가 아름다웠는지 그렇지 않은지 나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뒤에 오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내가 있었던 이 자리가 아름다웠는지 아름다웠지 않았는지 나의 흔적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나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교우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분을 그리워하며 아, 그분 참 아름다운 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얘기할 수 없는 것. 그러나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가만히 그래서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과연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아, 저분 참 아름다운 분이었다. 저분의 흔적을 보면 너무나 그립다. 너무나 깨끗하게 사셨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정말 나를 그리워하며 나를 생각하며 그렇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럽 속담에 어리석은 자는 방황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여행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방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여행을 한다. 인생이 여정임을 여정임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 disagree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생은 여행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여행이 어디로 가는지, 그 여정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서 여행을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인생을 왜 사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은 제멋대로인 인생입니다. 그렇죠? 방황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 왜 이렇게 사는지를 모르는데 자기 멋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은 언제나 그 자리에 죄인의 악취만 남을 뿐입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는 유일한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 그렇죠?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멈추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더 빨리 뛰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진부한 얘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시대가 변화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들보다 더 빨리 살고 더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가고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빨리 얻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왜 그렇게 얻어야 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그렇게 인생을 채워나가야 하는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그 흔적이 아름다울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지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자기 인생이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의 시작이 27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창세기에서 들어본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 가장 최고의 복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프레이즈를 그렇죠? 여기다 갖다 붙였어요. 고센 땅에서 17년 동안 살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서 이집트에서 17년 동안 사는 동안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애굽에서 살았던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야곱이 찾아다녔던 그 안정과 풍요가 이 땅에서 모두 다 채워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는 바로 이 시간, 17년 동안 이집트의 고센 땅에 머물렀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삶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147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죽음이 이제 다가왔음을 야곱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굴 부르죠?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다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여기까지 보면 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허벅지 아래, 환도뼈, 예전 성경에 환도뼈로 되어 있는데요.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는 것, 그것은 뼈에 손을 대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 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의미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브를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뭐라고 그랬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뼈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생명을 다해 지켜줬으면 하는 나의 유언이 있다 라고 지금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우리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다시 야곱이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너 목숨 걸고 네 생명을 걸고 꼭 지켜줬어야 지켜줬으면 하는데 마지막 유언이 있다.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이거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이 이집트 땅에 매장하지 마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그 가나안 땅 막벨라굴 내 아버지가 묻혀진 내 할아버지가 묻혀져 있는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유언이에요. 근데 그 유언을 반드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네 생명을 걸고 이 땅이 아닌 이집트 땅이 아닌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을까요? 이방 땅이라서 이방 땅이니까 내가 여기 묻힐 거 생각하니까 조금 힘들어. 내가 아닌 것 같아. 마치 저한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한테도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털사는 좋은데 내가 여기서 내 뼈를 묻는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여기 플로럴 헤븐에서 묻힌다 생각하면 조금 그건 기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 상관없지만 안 그러세요? 저는 좀 그렇던데 아무 상관없지만 뭐 한국에 묻히는 것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원하는 것도 묻히는 게 아니지만 내가 여기가 나의 묻힐 땅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기분이 조금 뭐라고 그래 쑥스럽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내가 이방 땅이니까 내가 여기서 묻히기에는 내가 기분이 이상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여기는 내가 묻힐 땅이 별로 없고 그리고 여기는 정말 이방 땅이고 거기 묻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그래도 내가 산 왜냐면 아브라함이 샀고 할아버지가 샀고 그리고 이삭에게 물려줬고 나에게 물려받은 내 땅 그래도 내 땅에게 묻히는 게 낫지 이런 생각에 가나안 땅 거기 막벨라굴에 묻혀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었을 때 40일 동안 이집트 의사가 정성을 들여 그의 시신을 염하고 아마도 미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모든 사람들이 70일 동안 애도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국상으로 이 야곱의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이런 국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장례를 치른 것을 볼 때 야곱의 무덤, 아마도 피라미드는 정말 이집트의 어떠한 권세가가 부럽지 않을 만한 어마어마한 규모, 정말 놀라운 규모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 막벨라 굴은 그냥 굴이에요. 그냥 자세히 보면 이게 무덤인지도 모르고 돌산에 있는 굴입니다. 이것과 비교해서는 이 어마어마한 피라미드와 이 굴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이 이 땅에 이집트 땅에 묻힐 땅이 없어서 아니면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를 잘 죽은 뒤에 잘 못 해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고향 땅에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고향 땅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그래도 묻힐 때는 가나안 땅에서 묻혀야지. 할아버지 있는데 아버지 있는데 내가 묻혀야지 라고 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죽어 백골이 되어도 가나안 땅의 그 막벨라 굴에 묻히고 싶어 했던 그리고 요셉을 불러서 생명을 걸고 약속해라. 너 생명 목숨을 걸고 나한테 약속해 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시신 내 백골을 메고 가서 그 막벨라 굴에 묻어주라 라고 했던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밖에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고향 땅으로 돌리실 텐데 나는 죽고 나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나도 거기 있고 싶어 하는 야곱의 소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옮기실 거라는 말씀 말고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야곱의 신앙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신앙이에요. 왜요?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센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이었습니다. 좋아도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것을 누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정말 원하던 그렇게 바라던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안정하고 싶어하고 항상 평화롭게 살고 싶어하고 항상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좀 제발 좀 문제 좀 없이 내가 살아보자 라고 했던 사람에게 주어졌던 그 안정과 풍요가 있었던 땅이 바로 고센 땅이란 말이에요. 아마 이 정도 됐으면 정말 이 창세기 기자가 일부러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고 붙인 것 같아요.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면 저 같으면 기도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땅에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 여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죽고도 내 자손이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이집트 파라오의 비호를 받으며 자손들이 관리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있어요? 요셉이 권력의 중심인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가 천국이지. 세상에서 누릴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아니면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별로 신경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다 신경 쓰기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아이 나 죽으면 뭐해?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그 오직 관심은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바랬던, 추구했던, 그것을 위해 살았던 안정과 풍요가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이 사람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아무리 이 땅이 안정과 풍요가 있고 에덴 동산 같아도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야곱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유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야곱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야곱의 인생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안정과 풍요가 있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니에요? 아멘. 안정과 풍요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뭐 황금문 뭐 이런 걸로 가는 그게 모르겠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저는 그게 의문이었어요. 그게 죽음에 무슨 소용이야? 무슨 소용이에요 도대체? 천국이 그렇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천국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소망하며 그곳에 거하는 것이고 죽어서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 우리 인생이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그곳,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성경 전체에서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좋고, 그렇죠?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여기서 악인의 장막은 잔치가 벌어지는 악인의 장막을 얘기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아마 추위가 있고 비바람이 있고 정말 고된 일이 있는 그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시편 84편 10절에서 고백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면 다섯 차례나 몰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파산도 세 번이나 당했지만 그가 원했던 것은, 죽기까지 바랬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들과 꼭 닮아 있습니다. 야곱의 고백, 야곱의 유언은 바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하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 어느 자리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환경이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경이 어떠한 모습이든,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축복된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2장 11장 32절부터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11장 32절부터 3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 다 같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다른 컨트러버셜한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왜 이거와 같지? 라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붙어 있습니다. 33절부터 34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이기고 주의 이름으로 의의를 행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전쟁에 용감한 자가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고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렇죠? 한쪽은 전쟁에서 승리한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풀무에서 걸어나온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풀무에서 타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타 죽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궁핍과 환난을 당했던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아멘. 증언합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같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핍박과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핍박이 같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핍박과 축복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자 입에서 나오는 일과 기적적인 일과 어떻게 사자들에게 뜯겨 죽임을 당하는 일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라를 이기는 일과 군인에게 잡혀서 붙잡혀 톱에 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일마다 잘 돼서 고난을 모르는 것과 하는 일마다 안 돼서 고난뿐인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같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삶 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삶이었다, 사람들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같을 수 있습니까? 왜 이 두 가지 다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저주의 모습이 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증언을 얻게 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사자굴에서 아무 해가 없이 걸어 나온 것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사자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해도 비참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그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인생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말로 남편 복도 없고 돈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복이란 복은 지질이 없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 사자 입에서 나와야만, 풀무에서 나와야만, 군대를 이겨야만 그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으로, 내가 힘들어하는 것으로, 내가 정말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보지 못하고 평생 집 한 칸 얻지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았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나의 인생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축복받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큰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표준 새번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십시오. 아멘. 육체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다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려야 한다는, 정말 고센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내 삶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고센 땅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동기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내가 있는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이지만 정말 고난이 고난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디에 있든지 너무나 큰 고난이지만 거기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신이 된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벌써 8월이에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뒤돌아보며 그렇게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이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 멈춰서, 더 이상 시간이 가기 전에 멈춰서, 순간순간 멈춰서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내가 지금 거룩한 자리에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쫓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항상 도전하며 그렇게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떠났을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땅을 떠났을 때 우리를 기억하며 참 그분 보고 싶다, 너무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셨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인생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나를 남아있는 누군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의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땅은 고센 땅이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이며 그것이 인생의 존재의 이유임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인생을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궁궐을 바라지 초막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센 땅을 바라지, 하나님 정말 그 거친 광야의 땅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하나님 정말 돌산권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거해할 곳은 바로 그곳임을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정말 경험하는, 지금 겪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고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음도, 그래서 고침받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것도, 그래서 풍요도 다 망해서 정말 세상에서 도움을 받고 사는 것도 모두 다 주님께 드려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며 주님께 드려진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쉬프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드려져야 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